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서방의 신속한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올렉시 레지니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2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이 지연되는 데 따른 비용은 우크라이나의 피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레즈니코 장관은 처칠 전 영국 총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도구를 주면 사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계가 잘 모르고 있거나 이해하더라도 피곤한 것이라며 소수의 우크라이나인 숨지고 있다는 데 만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방이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전쟁의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서방 동맹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투에서 하루 평균 100명에서 200명의 우크라이나인 군이 전사하는 등 전투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세베로도네츠크와 인근 리히찬스크를 잇는 다리를 파괴해 민간인 대피 경로를 차단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히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는 세베로도네츠크 민간인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할 교량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세베로도네츠크를 빠져나가는 교량이 원래 3개였지만 이번 공격으로 하나만 남게 됐다며 이번 다리가 무너지면 자동차로 빠져나갈 방법이 아예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시장은 우크라이나군이 도시를 3분의 1 남짓 장악한 채 러시아군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인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연설에서 러시아 점령군의 핵심 전술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면서 세베로도네츠크를 압박하고 있는 심각한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친러시아 주민을 보호하고 나치 세력을 축출한다면서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3일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국제조약상 금지된 집속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하르키우 민간인 피해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접속탄과 유도 기능이 없는 로켓 무기를 사용해 살포시 기뢰를 뿌리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앰네스티 조사단은 하르키우에서 4월에서 5월 2주간 발생한 41건의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최소 62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방문해 공습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 파편 등을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160명의 생존자와 유족, 목격자, 의사 등을 인터뷰했습니다. 집속탄이란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로켓 등으로 공중에서 수많은 자탄을 살포하는 무기입니다. 집속탄은 교전 중인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생명까지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2010년 발효된 오슬로 조약에 의해 금지됐습니다. 이 협약에는 세계 100여 개국이 가입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첫 100일 동안 석유 수출 등으로 930억 유로를 벌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핀란드의 에너지 청정대기 연구센터는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2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석유 수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기간 러시아가 벌어들인 930억 유로의 61%에 해당하는 570억 유로 상당의 석유를 수입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국제사회가 모스크바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난달 수출량을 크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 기구에 따르면 인도, 프랑스, 중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두 러시아로부터 연료 수입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열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0일 전원회의에서 대적 강대강 정면투쟁의 강경 기조를 천명한 데 이어 12일에는 방사포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의 국방장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안보평가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7도, 최고는 15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마무리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력 강화와 대적 투쟁 방침을 천명하며 대외정책에 있어 강경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또 12일에는 서해상으로 5발가량의 방사포를 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주재하며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로 국권 수호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며 이 같은 정세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력을 언급하거나 미국이나 한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강경한 대미, 대남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국방력 강화의 목표를 앞당긴다. 그다음에 현 정세가 매우 엄혹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핵이란 얘기는 없었지만 결국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암시는 했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기존의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이 다시 말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한 핵무력 고도화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남 대미 압박 이 노선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북한은 또 이번 회의 결론에서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대적투쟁의 대상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관례로 비춰볼 때 한국을 겨냥한 표현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염두에 두고 대적투쟁을 거론한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꼭 2년 만입니다. 당시 김여정 당 부부장은 한국 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곧이어 남북통신연락선 차단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강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대남 강경기조를 천명한 지 하루 만인 12일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평양 등 4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 발사한 지 7일 만에 또다시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8시 7분께부터 11시 3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포 기종은 구경 300mm 미만으로 유도 기능이 없는 122mm 또는 240mm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면서 이 같은 저강도 도발에 나선 것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동원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사포 발사는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통상적인 훈련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도발은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KN-25 초대형 방사포도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전원회의 이후에 도발의 신호로 볼 여지도 있고 아니면 통상 자신들의 계획된 차원에서 훈련일 가능성도 있죠.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강대강 정면 투쟁 원칙을 천명하면서 국방력 강화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만큼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동원한 무력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감행 여부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준비는 마무리됐고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놓은 상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나 미한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대북 압박 강화 움직임, 하반기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당 대회 등 고려 요인들이 있지만 전술 핵무기 완성 등 핵무력 고도화 차원에서라도 감행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 사무국장입니다.
장마철이 접어드니까 실험하기에는 좋지 않는 환경이라 보여지고요. 미국의 어떤 고강도 압박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중국도 핵실험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한 이상 핵실험의 시기는 좀 더 연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지금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이제 화성 17 ICBM이라든지 일부 무기체계들에 대해서 전원회의를 통해서 좀 개발을 좀 독려한 것이 북한의 지금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미 전문가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에 그리고 대남통일 리성권을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최선희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 정상회담과 이듬해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한 북한의 손꼽히는 대미 협상 전문가입니다. 미북 관계가 대립할 때마다 전면에서 비난전을 펼쳤고 특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 김 위원장의 생각을 대변해 대미 비난 인터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북한 역사상 첫 여성 외무상이라는 점은 김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리선권은 남북관계 화해 시절이던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국 측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하는 등 거친 언사로 한국에선 대남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외교 경력이 전혀 없이 외무상을 맡아온 리성권이 자신의 전공 분야인 대남 조직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최선희가 외무상 자리에 오른 것은 외교 라인을 정상화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천명한 강대강 정면 승부전에 맞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와 비난, 미한 동맹 강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대미 협상 전문가이기도 한 최선희의 중용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완성된 핵무력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입니다.
주어져 있던 실권과 그 사람들의 직함이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 앞으로의 국면들을 대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국면이라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술핵 개발 프로세스가 본인들이 완성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 다음 행보를 2018년의 경우처럼 협상 국면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 등등의 다양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리선권의 통일전선부장직 임명은 향후 7차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북한의 강대강 공세적 대응을 위한 진용 정비의 성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호주의 국방장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은 11일 북한의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핵무기와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장관은 북한이 역내 제기하고 있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국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3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과 기타 불법 해상 활동을 저지하고 막기 위한 협력적 노력을 통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국 장관이 북한의 일본의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호 운용성과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3자 훈련을 늘리고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지역 재난과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진하고 해상 역량 구축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장관은 3자 간 협력의 진전을 위해 연구개발 시험 평가의 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3자 간 정보 교환 방법의 효과적인 활용을 포함해 민주주의와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유럽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맹 파트너들의 인도태평양 역내 관여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동남중국해에서의 안보 환경에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바꾸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불안정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국제법과 상충하는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관련 주장과 활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권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들은 중국과 솔로몬 제도 사이에 체결된 안보협정에 따라 태평양 지역에 최초의 중국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주권이 존중되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관들은 이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시스템을 훼손하는 강압과 불안정한 행동에 반대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중, 미러 긴장으로 변화하는 지정학적 정세에 따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이 유인책을 포함한 좀 더 유연한 관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평가 2022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젊고 외국 교육을 받은 새로운 지도자가 북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초기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를 우선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개혁은 거의 실종된 가운데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2022년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단행함으로써 4년 넘게 유지된 핵실험 ICBM 유예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는 미국 본토의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ICBM과 기존 미사일 방어에 도전을 제기하는 더욱 새로워진 무기들이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고조되는 미중 미러 긴장 관계가 냉전 이후의 지정학적 경제적 실서를 더욱 위협할 것이고 평양은 이런 상황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유엔의 명목상의 단일 대우마저 더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북한에 대한 강대국들의 연대 붕괴는 북한에게 더 많은 행동의 자유를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 관여 의지도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여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한국 새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지정학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대북 관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평화 프로세스가 여전히 가능하며 다만 소생이 필요한 것처럼 일했지만 실제로 평화 프로세스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혹은 그 이전에 죽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진실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고 이후 버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추구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미지근했고 평양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으며 오직 중국만 관심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덜 이상주의적이고 더욱 현실에 기반을 두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서 더욱 대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하는 상황이라며 억지력을 제외하곤 북한 문제는 더 이상 우선순위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선 다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편 미한 동맹에 대해선 명확한 열망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긴밀한 경제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과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대한 수사는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이고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많은 카드를 쥐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모두 대화 상대로서 소외될 수 있으며 북한의 미래는 점점 더 중국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간헐적인 협상이나 대북 제재 강화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고를 구축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못했고 북한 주민들의 번영과 자유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북한의 WMD 실험 이후 비난과 제재라는 오랫동안 반복된 패턴은 더 많은 WMD 시험만을 불러온 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도전하기를 원한다면 더욱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북한에 더 유연하게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불쾌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서방 국가와 다른 관련국들이 북한 미래에 대해 어떤 영향력이라도 행사하고자 한다면 대안을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한 해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올해 1월 이후로 최소한 2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이미 단일 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역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와중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방위성은 계속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군사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5월 25일 ICBM급 탄도미사일과 불규칙한 궤적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등 최소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과 작전 능력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의 눈부신 발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11일 부유이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핵 역량과 관련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를 이미 완성했고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의 숫자를 적어도 6발에서 8발로 수정했습니다. 10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발의 탄도미사일 외에도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들은 극히 낮은 고도로 단시간 날아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비행 고도가 낮으면 탐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발사수를 적어도 6발을 썼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5일 오전 9시 8분부터 43분까지 35분간 평양 순안과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ICBM 6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6발 등 총 33발의 미사일을 쏘는 등 18차례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차원의 대응이 무산될 경우 각국의 독자 제재와 미한일 3국 동맹 등에 기반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하면서 사이버 분야에서의 제재 등이 새롭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일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조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현재 잘 조율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I suspect that the three countries have aligned their positions and the range of responses.
이들 3국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핵실험이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의 폭을 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측면에서 한국, 일본과 사전 협의를 했다면 그것은 다자적일 수도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이 얼마나 엄격하고 강력한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재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북한의 단체와 개인들을 쫓는다면 매우 엄격한 유형의 대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에서 일반적으로 꺼렸던 제3국의 거래망 차단을 겨냥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I believe that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Park Jin specifically mentioned a robust deterrence, and so I'm expecting that the response to be around.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특히 강력한 억제력에 대해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의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군사적 준비 태세로 단호한 결의를 보이는 것이죠. 또 북한이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반대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역내 전략 자산 투입 등 핵실험에 대응해 일종의 군사적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핵실험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보십니까?
I suspect they have decided to test, but again, it's the timing. China certainly, in my view anyway, would not want to see.
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시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어쨌든 중국은 지금 시기에 북한의 핵실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경제는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역내 국제 투자 위협은 중국의 경제 회복 노력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 능력이 더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는 북한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고 하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했습니다. 핵실험이라면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It remains to be seen. I do think that this poses a bit of a challenge for China. But the geostrategic circumstances are very different now.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에는 약간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6년 1월 핵실험 당시 중국은 김정은에게 승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진핑과 김정은이 직접적인 개인적 관계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직접적인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우선순위가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은 북한을 지정학적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안정 유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졌죠.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반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해도 미국의 추가 제재 추진을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China and Russia, when they joined the Security Council, when they joined the UN, they took on the obligation of trying to protect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을 때부터 이런 위협으로부터 국제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엔 헌장 7장 결의안에 서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든 아마도 보조를 맞추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결의안이 충분히 약하다고 생각하면 합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사일 시험 후 안보리에 배포된 초안을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감행 시 추가 제재의 부과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미국과 동맹에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And that really just leaves unilateral and alliance-based responses. And I think that's the reason why we see these discussions about a powerful.
그것은 정말로 독자 제재와 동맹에 기반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한일 3국 간 협력 과정에서 강력한 대응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미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의 전부입니다.
만일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제재 측면에서 어떤 대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And it's theft of money from banks. You know, I mean, North Korea has no shame. It even stole money from poor Bangladesh.
새로 제재할 수 있는 분야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입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돈을 탈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행동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제재를 만들기 위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의 사이버 그룹의 일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죠. 그것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 러시아와의 합의도 가능할까요?
If in fact it is possible for the U.S. and China and Russia to engage in those informal negotiations that Bill mentioned, that actually have not.
실제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비공식 협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면 제재 결의안 합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이런 특별 환경에서 협상을 끌고 가는데 중국은 어떤 비용을 치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중국이 비핵화에 대해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보다 긴장을 억제할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핵실험 이후 마크 협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실험 전으로 관여를 재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North Korea's clamped down again because of the rapid spread internally of the COVID. So if you were to engage and you were
북한이 다시 철저한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빠른 확산 때문이죠. 관여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경 개방이 필요한데 닫혀 있습니다. 시점상 모든 것이 관여 재개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아마도 북한은 한국 새 정부의 기조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양자 혹은 3자 회담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뉴컴 전 의원과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민주 진영과의 협력을 과시하면서 대북 억제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대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10일 VOA에 나토가 한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정치적 선언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매우 가치가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not only the EU, not only individual NATO members, not only other American allies, but the NATO alliance as well.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유럽연합이나 개별 나토 국가들, 다른 미국 동맹국들뿐 아니라 나토 전체가 북한과 그 지지국들에 대해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며 북한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0일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는 1949년 미국을 주축으로 서방이 결성한 안보 동맹체로 당시 소련과 동구권이 결성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대응에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나토가 가진 영향력이 상당하다면서 한국이 나토와 밀착하는 것은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VOA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다자동맹인 나토가 북한에 대응해 미한동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과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미한동맹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you think about the UN Security Council, France and Britain are of cours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that is important for diplomacy.
크로닌 석좌는 나토 회원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는 점은 대북 외교에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공과 미사일 방어 기술과 무기 체계에 관련해서는 일부 유럽 국가들과 나토가 보유한 체계가 한국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미한동맹의 우위에 서려고 시도한다면 한국이 매우 강력한 파트너들과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한국이 자유민주진영과 함께 연대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북 억지력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knowledge that like-minded democracies are committed either formally or informally to the mutual defense.
맥스웰 연구원은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상호 방위 공약을 한다는 것은 억지 효과를 준다며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외교, 국방 관계가 그 나라에 대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 중 상당수가 유엔군 사령부 소속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가운데 나토 사령부가 한반도에 직접 관계할 이유는 없지만 전시에는 나토 국가들의 병력이 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나토가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한 것은 한국이 강력한 군사 강국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계기로 한국이 기존의 나토 회원국들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더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 military equipment is very advanced, top of the line, and NATO countries purchase South Korean military equipment. That's one area that's very positive. And of course,
넥스웨 연구원은 한국 군사 장비는 최고 수준으로 매우 정교하며 폴란드, 스웨덴 같은 나토 국가들이 한국에 군사 장비를 수입한다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군사 체계들,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에 쓰는 로봇은 적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의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도 한국은 중량급 강력한 중진국이며 군사적으로도 사이버 방어에 전문성이 있고 우주 역량이 있으며 미사일 방어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는 나토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관심을 두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한국이 나토에 군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시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국제관계학 교수 겸 한국 국제교류재단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한국 석좌는 나토가 한국과 사이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From a NATO perspective, there's a lot of interest in understanding how South Korea deals with the cyber threat coming from North Korea. But secondly, there are other threats that come from North Korea, such as the missile threat.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한 점을 언급하며 나토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핵 확산 문제는 나토에도 우려 사안이라며 특히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에 북한이 핵 확산을 하고 러시아와 핵 개발을 협력하는 것을 유럽과 나토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차코 파르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나토 전체 차원이 아닌 유럽의 중부와 동부의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나토 차원에서 요청을 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터키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현정책국장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미국의 목표와 미국의 지도력에 지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do think that participation in the NATO meeting has a direct benefit for the U.S.-Korea alliance because Yoon is showing.
스나이더 국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이 미한 동맹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이 국제 안보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과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도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미국에 매우 고무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불과 몇 주 만에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파급력에 있어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금까지도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강력했지만 이제는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로서 스스로의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더욱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인도적 지원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제재 조항을 변경하자는 제안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비정부 기구의 인도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규정 수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사실을 인정하고 방역과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선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미 의회 내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Reports of massive COVID outbreak symptoms in North Korea.
베라 의원은 다만 북한이 이런 지원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지원 품목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현장 모니터링을 북한 당국에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의회 내 기조는 최근 발의된 초당적 법안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담긴 문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에 국제관계자들이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독립적 평가에 기초한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북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의 코로나 관련 지원이 제재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미 정부의 대북 제재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은 지난 8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에 국무부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 북한 내 코로나 발병 사태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 지도부가 긴장 고조의 길을 선택하고 서방은 이에 추가 제재로 대응하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Facing a really dangerous and unstable situation where North Korean leadership chooses a path of escalation.
이어 북한 정권이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북한 주민들은 필수적인 식량과 의약품이 더 많이 끊기는 혹독한 상황에 놓여 고통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 지원을 제공하고 비정부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레빈 의원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함께 지난해 3월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재 규정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을 재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년 넘게 상하원 외교위에 각각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소관위의 의결권을 쥐고 있는 베라 의원은 VOA 인터뷰에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모니터링이라며 앤디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지 4주가 지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은 5월 말을 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5월에 하루 40만 명까지 치솟던 북한의 신규 발열 환자 수는 6월 8일 5만 4천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하루 발열 환자 규모가 5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누적 발열 환자는 425만 3천여 명에 달하지만 사망자는 총 71명입니다. 북한은 4일부터는 아예 사망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확진자가 425만 명인데 사망자가 71명이면 치명률은 0.002%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안 됐고 의료시설이 열악한 북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6%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의료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치명률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서울대병원 오명동 교수는 세미나에서 북한의 사망자 수는 최소 3만 4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명동 교수입니다.
이 데이터를 적용해서 북한 오미크론 유행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추정하면 3만 4,540명이 나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사태의 실상을 공개 않는 데다 감염 환자와 사망자 숫자까지 정권의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영 조선중앙방송 TV를 유심히 관찰하면 북한 당국이 감추려는 코로나 사태의 몇몇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 사망자가 많다는 겁니다. 지난 5월 18일 북한 TV는 코로나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도했습니다. 이를 보면 이날 사망자가 56명인데 10살 미만의 어린이가 9명 사망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 어린이 사망률이 16%에 이릅니다. 같은 시기 한국의 경우 10살 미만의 아동이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경우는 0.009%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북한 어린이는 영양 부족 등으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함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어린이들은 이 면역력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양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영양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군대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군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5월 24일 방영한 프로그램을 보면 국가비상방역사령부 류용철 국장이 나와서 코로나 현황을 발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류용철 국장이 들고 있는 문서를 보면 당시 누적 사망자 42명을 직업별로 분류한 통계가 적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어린이 6명, 학생 5명, 군인 1명, 노동자와 사무원 9명, 부양자 21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월 24일 군인 1명이 사망했으면 집단 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군부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5월 12일 처음 코로나 발생 사실을 인정한 이후 군부대는 코로나 확산에 유력한 진원지로 꼽혀왔습니다. 4월 평양에서는 군중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태양절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2만 명 이상의 군인이 참가했는데 사진을 보면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병식 과정에서 확진자가 군인들과 밀접 접촉하면서 1차 감염이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어 행사를 마친 군인들이 부대로 복귀해 2차, 3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집단 감염으로 확산됐을 수 있습니다. 다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 발생하면 뭐 군 같은 경우는 집단생활 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감염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북한 TV를 보면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있는 신의주 은하타월 공장 관계자는 6월 4일 조선중앙방송에 나와 지난달 12일부터 공장 종업원의 40%에 달하는 발열 환자가 발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2일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북한 내 코로나 발생을 처음 인정한 날입니다. 이때 이미 신의주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공장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코로나 환자 중 약물 오남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북한 TV를 보면 의사가 나와 마구잡이로 약품을 쓰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약 처형 많다 쓰면서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쓰면 그걸로 해서 오히려 경과가 나빠지는
이는 약품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약품을 구할 수 없자 장마당에서 검증이 안 된 약이나 유사 약품을 사서 복용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북한 TV를 보면 코로나 사태는 북한 당국의 말대로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와 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5월 말 또는 6월 초를 기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주민 1천만 명가량이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식량난과 겹쳐 북한의 사회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5월 12일 코로나 발생을 시인하고 평양과 주요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당초 북한은 중국을 본받아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는 제로 코로나를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도시와 길거리를 봉쇄하고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가려내 격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5월 29일 봉쇄를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식량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집에 갇혀 있으면 당국이 가가호호 방문해 식량을 배급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식량을 공급할 수 없어 통제를 풀 수밖에 없었다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코로나보다 굶어 죽게 생겼다. 코로나 환자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단 하루밖에 식량 구입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두 달간 이동 통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지금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성공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강요된 이동 통제 완화다. 이 성격이 더 강한 것 같네요.
평양 등 도시의 봉쇄 조치는 풀렸지만 식량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킬로그램당 5,050원이었던 쌀값은 5월 27일 5,7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 새 12% 이상 오른 겁니다. 또 4월 1일 2,400원이었던 옥수수, 즉 강냉이 가격도 2,900원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장마당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며 기근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could have, and I think we're seeing some indications of famine in place.
이렇듯 코로나 사태는 식량난과 결합해 점차 복합적인 위기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에 대해 사회운동가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라무르자는 러시아의 민주주의 옹호자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해왔습니다. 그는 4월 11일 모스크바에서 체포돼 15일간 수감됐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카라무르자가 그동안 러시아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평화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체포와 독살 위기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카라무르자는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침공이 민간인을 겨냥한 부당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푸틴 정권은 다르다며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라무르자는 모스크바에서 체포 몇 시간 전에 CNN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푸틴 정권은 살인 집단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러시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침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는 가짜뉴스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의 휴 윌리엄스는 러시아 당국은 지난 수십 년간 엉터리 법조문에 근거해 반대파의 목소리를 탄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이에게 거짓말과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푸틴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또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시민 수천 명이 민주화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의 체포와 수감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카라무르자 외에도 야만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올해 러시아 국민 1만 5천여 명이 수감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정부의 행태라며 러시아 정부가 자국민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허용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